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통하여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빌립보서를 통한 바울의 권면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단하면서도 또 매우 깊이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 우리가 생각하는 바 그 사이에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네 가지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무슨 위로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무슨 교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긍휼이나 자비입니다. 이런 네 가지 사항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두 번째, 교우들 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서로 위로하거나 위안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또 사람 간의 이러한 교제가 아닌 성령님과의 동행과 교제가 있는가, 그런 케이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간의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돌아보는 일이 있는가, 이런 네 가지 경우를 먼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권면이 있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함께 위로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인한 교제의 관계도 당연히 있지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또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역들도 당연히 교제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게 마련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가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성도 간의 어떤 교제 경우에 대한 카테고리를 들어서 묶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아, 이 네 가지 경우가 성도들 간에 또 교회 안에 있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하고 아름다운 관계의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 공동체, 어떤 교회가 좋은 공동체이고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와 같은 네 가지의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 권면이 있고 사랑으로 위로하는 교회, 또 성령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그런 교제가 있는 교회,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참 좋은 신앙 공동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바울은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 이 네 가지가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이 네 가지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 네 가지의 중요성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슨 말씀입니까?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좋다가 아니라 이 네 가지가 있을 때에는 2절, 3절, 4절 뒤에 내가 언급하고자 하는 이런 기준에 부합될 때에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1절 말씀을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그런 네 가지가 있을 때에 있거든 그럴 때에 2절, 3절, 4절과 같이 하라 이러한 핵심적인 마음가짐, 이러한 이 파운데이션이 되는 이유, 모티베이션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절 뒤에 이어질 뒤에 말씀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는 1절과 같은 이 행동 양식, 이 행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은 교회다,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은 신앙 공동체다, 이렇게 그냥 결정을 해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들 성품이 좋고 원래 사람들이 착하고 순박한 심성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냥 교회가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성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이렇게 착한 심성, 시골 사람 인심이라고 하죠.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전적으로 좋은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그 근원이 되는 것, 더 중요한 핵심적인 것, 이것을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절 이어서 보십시오.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어떤 것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가?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2절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 1절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첫 번째,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세 번째, 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생각하는 1절의 네 가지 모습은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같은 방법으로 생각할 것, 같은 사랑을 가질 것, 한 마음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모티브로부터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심성이 고운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타고난 성격에 모나지 않고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굳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상대방과 생각이 꼭 같지 않더라도 시끄럽지 않게 매끄럽게 권면하고 위로하며 긍휼을 베풀며 사는 공동체인 척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1절과 같은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근원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서 같은 방법,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성도, 그런 공동체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연합할 때 흘러 넘치는 1절에 기록된 네 가지 모습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참된 믿음의 성도가 보이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바울이 2절에 말씀한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가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인한 연합이 존재하는가? 여러분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같은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 나누게 되는가? 여러분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은 말씀, 같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에 물어야 할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3절, 4절 이어서 말씀합니다. 어떤 기준이 또 필요한가?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이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네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기적인 야망이나 속임수로 하지 말라. 두 번째,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이 한국말이 잘못 이야기하면 좀 오해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겸손하게 행하라. 세 번째, 내 이익만이 아닌,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라.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와 같은 거예요. 2절은 보면 주로 한 마음, 한 복음, 한 말씀, 한 사랑, 이것으로 인한 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면 3절, 4절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 이기적으로 하지 말고 속임수로 하지 말고 내 유익만을 위하여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하라. 이와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역지사지의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같은 방법, 같은 사랑, 한 마음이라는 것은 목소리 큰 사람, 오래 교회 다닌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 뭐 물론 높은 직분도 없지만 가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어쨌든 그런 사람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은 말할 자격이 없으니까 목소리 큰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직분자 중심으로 조용히 헤쳐모여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기적인 야망이나 나 자신을 드러내기 쉬운 사람 중 하나가 되기 쉬운 사람이 바로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아닙니까? 직분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야망을 갖기 쉬운 사람이 아닙니까? 바울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개개인을 돌아보고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공동체에 대한 말씀, 성경에 기록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요, 주께서는 한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라 이와 같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히브리서 13장을 통하여서 볼 때도 서로 사랑하라, 돌아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보니까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하라.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요, 바울은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하여서 분쟁 없이 서로 돌아보므로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와 같아야 된다. 여러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요, 여러분 세상의 회사처럼 productivity 어떤 생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무엇인가를 해내야 되겠다, 무엇인가를 효율적으로 싸게 금방금방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생각이 자칫 소홀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고유의 목적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말씀의 중심에서 세상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사람들의 그 생각의 중심으로 교회가 옮겨지게 됩니다. 교회가 망가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 관계를 생각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위에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필요성과 함께 서로의 그 중요성을 공감하고 돌아보는 공동체, 이기적인 욕심이 아닌 전체를 생각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무슨 말씀들이 있었죠?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이나 자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오늘, 어제, 그저께, 이번 주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전화로, 여러분 성도들 간의 한 대화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사이에 나는 권면이 2절부터 4절로 우리에게 권면된 말씀의 기준에 부합한 것이었는가? 여러분 이 시간 잠깐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위로한다고 했던 것들이 내가 성도를 사랑함으로 했던 나의 언행들이 여기 오늘 말씀에 기록된 2절부터 4절의 이 기준에 부합한 것이었는가?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요새 젊은이들 말로 꼰대 이런 단어가 있죠. 내 경험으로 라떼는 말이야. 나는 옛날에 그랬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해. 아이, 뭐 그런 거.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꼰대질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의 언행이 아니라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나 직분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류의 권면과 위로가 우리 입에서 나오면서도 내가 말씀대로 사는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성령님과의 동행과 교제가 이런 말씀의 기준에 부합했는가? 우리 교회가 하는 긍휼이나 자비의 사역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점수를 내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그때 아무개 집사님이 나한테 했던 권면과 섬김은 기준 미달이야, 말씀에서 틀린 거야, 여러분 이렇게 평가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을 향한 우리 반석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 자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가 기준표라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런 말씀의 기준 가운데에 온전히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면에서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입은 성도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거든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말씀을 먹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성도들이라면 이제는 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이런 성경의 기준에 부합한 언행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모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보십시오. 영어 성경은 1절에 먼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4절 제일 끝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요, 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1절, 2절, 3절, 4절 이런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1절과 같은 모습으로 살 때에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쁜 것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영치금을 많이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사식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쁨이 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꾸어 말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사역자에게도 가장 큰 기쁨의 모습이 된다. 거꾸로 사역자에게도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자에게도 가장 큰 기쁨의 모습이고 주께서 바라보시기에도 가장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이요, 이것이 목사와 사역자에도 기쁨이요, 이것이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이요, 이것이 주께도 가장 큰 기쁨의 모습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현대의 신앙 공동체는, 이 교회는 말씀에서 너무나 멀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서 멀어진 생산성과 기능성을 강조하는 세상 집단하고 점점 더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생산성 있는 성도가 되라, 효율이 높은 성도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으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추어 보면요, 우리는 율법의 한 구절조차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시간도 범죄와 떨어져 살 수 없는 것 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은혜 공동체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성도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이 기능적으로 변해서 사랑 없는 전도, 머릿수에 의존하는 외형적인 성장, 섬김과 사랑과 나눔이 없는 돈으로 하는 사역, 여러분 이런 것에 교회의 방향성을 상실하면 마침내 십자가 복음과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가 없는, 감사함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간판은 교회라고 써있고 교회 십자가는 붉게 빛나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가 없는 교회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 간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추락하게 되는 대표적인 예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한 천국의 주인공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쫓겨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고 돈 많이 내는 사람, 오래 다녔다고 텃세 부리고 천국 문 앞에서 사람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교회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현재 신앙 상태가 어떤가, 우리의 교회의 스코어가, 점수가 어떤가, 하나님께서 어떤 모티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물으실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는가,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사하기만 많이 있고 열매는 하나도 없어서 예수님께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가 지금 현재 한국교회, 현대교회, 이민교회 모습은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체크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공동체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돌아보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로 돌아보며 함께 천국까지 달려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요, 이 교회를 사역하는 저의 가장 큰 기쁨이요, 이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서 더욱더 수고하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